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2021년 2월 첫 주말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 열심히 일하고 또 편안한 쉼을 갖고 계신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해 3월이었죠. 북한의 한 선전 매체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서 전례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선전 보도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오늘도 제 집에서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각종 회의나 또 취재 인터뷰, 행사 취재, 거의 모든 방송 업무를 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방송 매체들이요, 필수 인력 외에 많은 인력들이 집에서 생방송으로 또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 집에서 생방송을 전해드리는 방송 인력의 경우에는 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돌발 상황, 그러니까 방송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린다거나 방음시설이 안 된 집 옆으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미국의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었던 방송 사고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날씨를 알려주던 여성 뉴스 기상캐스터가 집안에 여러 장비를 마련해 놓고 이곳은 몇 도, 최고 기온은 몇 도고 저곳은 몇 도고 라면서 열심히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화면으로 누가 불쑥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기상캐스터의 어린 아들이 화면으로 쑥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보신다면 못지 않을 수가 없는 장면인데요. 아기가 갑자기 콕 하고 엄마 다리에 머리를 박고 매달리더군요. 이 여성은 당황했을 텐데 웃으면서 예보를 이어가더니 아기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막 걷기 시작해서 통제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라고 하네요. 이 내용은 이전 다른 방송 매체 생방송 인터뷰에서 등장했던 다른 아기들을 떠올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이었죠. 한국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에 로버트 켈리라는 이름의 교수가 나왔는데요. 당시 서재에서 생방송으로 앵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 방으로 딸아이가 아장아장 들어오고 이어서 보행기를 탄 어린 아들이 슈웅하고 방으로 들어왔죠.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온 교수의 또 한국인 아내는 아이 둘을 서둘러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이 방송 사고 후에 켈리 교수 가족은 유명세를 탔죠. 세상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기의 모습에 방송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관없이 순식간에 웃음꽃이 피면서 화기애애해지는 장면입니다. 당시도 그랬지만은요, 이번 날씨예보 방송 사고를 본 미국인들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아기가 자주 등장했으면 좋겠다, 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한 앵커에 대한 칭찬도 쏟아졌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나 또 한편으로는 아기가 엄마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 아기에게는 잘된 일이다 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또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1년 2월 첫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게임 스탑. 이 게임스탑은 비디오 게임과 콘솔 같은 게임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전국적으로 둔 소매업체입니다. 미국인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라면 한 번은 가봤을 유명 게임 상점이죠. 그런데 이번 주 미 의회 하원에서 게임스탑 주가 폭동 사건을 두고 곧 청문회를 연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게임스탑 주가 폭동 사건이 뭘까요? 자,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게임스탑, 소매업체, 그리고 미국 젊은 세대들의 인터넷 온라인 소통 공간인 레딧, 또 개인 투자자들이 무료로 주식을 사고 파는 온라인 공간인 로빈후드, 그리고 헤지펀드와 공매도입니다. 이 헤지펀드란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단기 투기성 국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헤지펀드란 정부 규제와 세금 회피를 위해서 소규모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으고 사무실도 세금이 없는 나라에 차려서 운용하는 투기 자금의 일종입니다. 주로 각종 금융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데 금융 상품에서도 선물이나 옵션처럼 듣기만 해도 머리 복잡한 어떤 파생 금융 상품을 위주로 해서 초단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치고 빠지기식의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헤지펀드의 헤지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부터의 도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뉴욕 증권시장의 일부 헤지펀드는 지난해 말부터 이 게임스탑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선 겁니다. 이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후에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 게임스탑은 올 봄까지 다수의 미국 내 상점의 문을 닫을 만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미국의 개미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 움직임으로 게임스탑의 주가를 하늘로 솟구치게 만든 겁니다. 레딧의 공간에 개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대화하는 월스트리트 베츠라는 이름의 그룹에서 일부 헤지펀드 회사들이 게임스탑 공매도에 나선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베츠에 퍼졌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로빈후드를 통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를 한 경우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락펴락하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헤지펀드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이런 움직임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의 전말인데요. 앞서 미 상원도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공매도 전쟁을 벌이던 게임스탑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그 바람에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있지만 이른바 미국 개미들로 불리는 로빈후드의 피해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택입니다. 여성 아시아인. 지난 1일 로이터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가 구글이 여성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여성 아시아계 입사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채용해서 제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약 260만 달러를 포함해서 38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구글은 여성 엔지니어링 직원 중 총 2,565명에게 임금 소급분 및 이자로 140만 달러를 주게 됩니다. 최종 채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 직원 여성 1,757명과 아시아계 1,219명에게는 12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아울러 채용과 보상 면에서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부 산하 연방계약준수국은 감사에서 2014년에서 2017년 구글이 일부 지역 사무소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 채용에서는 여성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글 관계자는 성명에서 모두가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안소영 기자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았을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 발언입니다.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제재와 또 동시에 외교 장려책을 살펴보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네, 블링컨 지명자 이 대북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추가 제재 또 외교적 보상 등을 언급했다고요?
이 블링컨 장관은 이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요구한 첫 번째 일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무기가 증가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도록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첫 번째로 할 일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추가 제재, 특히 동맹 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을 포함해서 어떤 도구를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볼 뿐이 아니라 외교적 장려책을 살펴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정책 검토가 끝나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계획인지 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요, 북한과 이란 중 어디를 먼저 방문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가장 가까운 동맹이나 파트너가 있는 유럽과 아시아에 비행기가 먼저 착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날이 곧 오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명자 시절이던 지난달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서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전반적인 접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늘리는 게 효과적일지,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현재 국무부에는 북한과 직접 협상에 참여한 전직 관리들이 포진돼 있죠?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에는 블링컨 장관과 함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조정관 등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당국자들이 합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날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날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가장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건데요. 이어 중국 문제는 복잡하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쟁적인 측면, 또 협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우리가 이 관계의 어떤 측면을 다루고 있는지 간에 우리는 약함이 아닌 강함의 위치에서 중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발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교적 보상이라고 하는데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의 강온 양면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요.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벌을 주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보상이 동반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부분적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또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미국이 제안할 외교적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칼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영원한 적국이 아니라는 상징적 제스처가 최고의 외교적 보상이 될 수 있다고 꼽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상징적 제스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미북 양측이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의 가족을 두고 있는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또 싱가포르 합의문의 일부인 미군 유해 문제 등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첫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지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 고위 외교관이 처음으로 미국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모습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들인데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견해, 또 탈북 이유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네, 자, 뭐라고 했는지 내용 좀 알아보죠.
네, 우선 지난 2019년 텔북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최근 밝혀진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31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생존의 열쇠로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네.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도 비핵화에서 물러날 수 없지만 김 위원장도 비핵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핵무기 감축 협상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류 전 대사 대리는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네, 류 전 대사 대리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것도 대북 제재 압박 때문일 수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과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장소도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까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됐었지만 이후 쿠웨이트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로 옮겨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류 전 대사 대리는 또한 시리아와 북한 사이의 무기 거래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시리아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이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게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바이든 팀에게는 뭘 바랬을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기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핵 협상을 벌이며 인권 문제가 뒤로 밀렸다면서 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인권은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북한 정권에게도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두고 온 형제들과 83세 노모, 장인, 장모의 안녕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 문제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핵 문제도 현명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 건데요. 다만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마도 이란 핵 문제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기자의 북한이 원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럼 탈북을 결심한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죠.
네, 역시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까지 한 달간 비밀리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딸에게 아빠, 엄마와 자유를 찾으러 떠나자고 했고 딸은 매우 놀랐지만 좋다는 한마디로 답했다는 겁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그러면서 딸에게 한국에서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의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위원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에 이어 탈북한 북한 외교관으로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근무지에서 이탈한 뒤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전일춘 실장의 사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사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심각한 수준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 겁니다.
아, 보고서를 제출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최근 유엔 인권 이사회에 북한의 책임을 촉진한다는 제목의 정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1월 30일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사람들이 확실히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형사 재판소 회부가 여의치 않 경우에 특별 국제재판소를 세우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일반 수용소에서 벌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합리적 근거까지 설명했다고요.
네, 북한 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 짧은 기간 머문 경우에 재판 없이 최대 5개월 동안 노동 단련대에 직접 보내지고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는 종교나 다른 나라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경우 강제로 자백 형식의 진술문을 제출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외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 탈북 과정에서 주민들의 위험이 크고 여성들은 강제 결혼이나 성 착취 등으로 이어지는 인신매매의 위험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납북자나 포로 문제 등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자국법 제도를 통해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북한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의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에 대한 위협 또 미한 동맹 관계 핵심은 확장 억지력이라고 한 발언 내용입니다.
네.
캐터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이 있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본토 방어와 우주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밝혔는데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핵 억지력은 상호 보완적이라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보복할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어 역량은 북한이나 이란에 제한된 공격을 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 역량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핵심 적성국으로 또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분류하면서도 이란, 북한 역시 미국의 우주기반 군사력 활용에 일부 위협이 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주요 내용들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 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살펴봤고요. 이어 탈북 외교관의 첫 인터뷰 내용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밝힌 북한의 위협 능력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은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남동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시 부부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사연 테네시에서 알래스카로 들어보시죠. 미국 조지아주 작은 시골 마을 스테이츠보로에서 테네시주 내쉬빌로 오게 된 데이비드 리시 가족. 리시 부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 지인의 도움으로 미용 재료 상점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엄마 한효순 씨는 일찍 퇴근했고 데이비드 리 씨는 저녁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그렇게 추억이 많이 없어요. 부딪혀 그 테니스에서
일인 기억밖에 없네.
네. 왜냐면 주 6일 일하고 일요일 날에는 약간 장 보고 일주일 동안 뭐 애들 뭐 이런 게 조금 숙제 봐주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날아갈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아 이거는 또 아닌데 미국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애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자. 그리고 뭐 애들 좀 잘 키워보자. 가 목적이었는데 먹고 살기 너무 바쁜 거예요.
예상 못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막상 부딪혀보니 생각과 실전은 달랐습니다.
뷰티 서플라이를 한번 열어볼까?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뷰티 서플라이는 거의 어떤 뷰티 서플라이는 주 일주일을 다 연다고요. 저녁에는 손님들이 저녁 늦게 오니까 일 끝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보고 일하면서 보니까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좀 못하고 좀 먼 데 가지도 못한다고 다른데 한 하루 길 거리인 데 가서 좀 자고 오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당일치기 할 수 있는 이런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었고 그런 상황을 보상해 줄 만큼 매력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장사가 많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또 아랍 사람들이 그 부티쇼플라이를 많이 지금 그 가지고 있고 약간 한국 가게들보다 한국 그 주인 가게들보다 가게 경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운시켜가지고 가격이 다운되니까 이게 저 고객들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막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아마존이 너무 잘 돼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서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하루에 무슨 뭐 2만 불도 찍었네 뭐 어쩐데
주말 같은 데는
근데 요즘에는 어떨 때는 뭐 6천 불도 안 되고
그 가게 규모가 한 6천 스퀘어핏 이 정도 7천 정도 됐나? 7천 스퀘어핏 정도인데 진짜
당시 중동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용 재료 상점들을 인수하는 붐이 불었고 이들이 싼 값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상점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런 상황들은 데이비드 리 씨 부부에게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출발 한 6개월 됐을 때 사실은 그때 6개월 됐을 때 그냥 우리 의관한테다가 얘기를 해서 우린 가겠다고 이게 몸에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붙잡더라고요. 급여도 인상해주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데
일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줬던 한인 사장의 사정을 고려해 5개월 동안 더 일하면서 리 씨 부부는 또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테이지볼에 있을 때
저희 삼촌이 미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나 미국이야 이래서 왜 미국에 놀러 오셨어요? 여행하셨어요? 놀러 오세요? 이랬더니 아니야 내 지금 알래스카에 있어 이래서 알래스카에는 어쩐 일로 그쪽까지 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와서 망명 신청을 하셨다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알래스카주를 또 그 서치를 또 했죠. 여기는 어떤 잡이 있고 뭐 한인은 몇 명이 살고 뭐 삼촌한테서 물론 들은 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또 뭐 신랑이 또 어떤 잡이 있냐 뭐 그런 것도 서치도 하고 스테이지볼에 있을 때 벌써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래스카 주까지 어떻게 가냐고 우리는 그때 추운 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밥을 못 벌어먹겠다 그냥 우리는 따뜻한 데서 살겠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우리는 테네시에 갈 거라고 그래서 테네시에 갔는데
조지아주에서 테네시까지 8시간 운전거리였었는데 알래스카는 매일 8시간씩 일주일 넘게 운전을 해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년 평균 기온 섭씨 1도,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춥다는 미 대륙 북서쪽 끝, 미 50개 주 가운데 가장 면적이 큰 곳, 알래스카. 데이비드 리 씨 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보였습니다.
또 신랑이 영접을 또 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또 외국에 나오려고 또 영접을 배웠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또 거기서 아 그래 이게 내 길인갑다. 일단은 테네시를 벗어나면 알래스카에 주에 가면 영접이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직업으로 제가 거기서 38불? 직업으로 38불.
예, 네, 보험도 다 해결되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로 가자. 그래서 또 그 결정을 또 내렸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진짜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아는 분도 없고, 뭐, 재력도, 돈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일단 목구멍이 버더청이니까, 오는 줄을 가든 돈을 많이 받는 데 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국은 어차피 뭐 북한에서도 죽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환경은 어디 가나 다 적응하게 돼 있다고 생각, 또 둘이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보고. 위안 아닌 위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테네시주는 조지아주와 인접한 곳이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녀오기라도 했었는데, 그 먼 거리를 운전해 다녀올 수도 없었고, 삼촌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인터넷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알래스카까지 어떻게 운전하셨어요? 아니면은?
예, 저희는 로드 트립? 며칠? 4,500마일인가 4,300마일인가 되더라고요. 테네시에서 찍으니까.
원래 거리는 4,500인데 제일 빠른 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갈 때 좀 여행하면서 간다고 이쪽 저쪽 들리고 가니까 거의 5,000마일 되더라고요.
5,000마일. 한반도 남쪽 끝에서 백두산까지 거리의 10배가 넘는 8,000km 대장정. 미국에 도착해 13개월 만에 조지아주에서 테네시 내쉬빌로, 그리고 10개월 만에 다시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배 위주를 또 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네, 완전 다른 나라.
네. 어떠셨어요? 가고나 신경이나 또 여러 가지.
항상 이사 다닐 때는 약간 기쁨과 설렘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렇게 좀 교차한 것 같아요. 막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새 삶에 대한 뭐 이런 희망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게 또 그러면서 저희는 항상 잘 될 거야, 잘 돼야지, 이제는 이사 다니지 말자 또 이러면서
갈 때마다 그래요.
갈 때마다
이게 마지막 등산지라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이제 우리 진짜 여기 배수순 치고 가는 거니까 이제 덜할 곳이 없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일 북쪽까지 가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면 안 돼.
그러면 뭐 이번엔 진짜 성공을 해서 이제 육지에 나오자. 이제 육지에도 나오지 말고 일단 거기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러면서 가족이 또 이렇게 먼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일생에 또 몇 번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여행하면서 또 즐겁게 가긴 갔었어요.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또 생각.
풍경이 좋았어요.
멋졌지.
니는 못 봤잖아. 장이라고.
많이 잤지.
그 옐로스톤, 그 제일 처음에는 옐로스톤은
와이오밍주.
거기에는 애들이랑 같이 이게 뭐 보고 했으니까 뭐 그랬었는데, 옐로스톤 지나서 어딘가 가는데 그 아침에 떠날 때 자기랑 애들이랑 다 자고 하는데, 와, 이게 그건 촌동네인데, 촌동네 이게 시골길인데 캐니언 그런 TV에 보면 그랜드 캐니언 그쪽에 막 이렇게 층층이 막 계속해서 층층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색깔별로 막 양쪽으로 쫙 있는 거예요. 그 혼자 와.
나 뭐라고 깨웠는데 내가 못 깨웠지.
좀 봐. 이게 옐로스톤보다 더 좋아.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무모했던 결정이었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설레임과 희망으로 채워진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은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협상국 지도자들은 결국 윌슨 대통령의 계획을 평화회담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던 11월 초, 독일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독일의 국내 사정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이 해군 병사들은 바다로 나가라는 출항 명령을 거부하고 일부 장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독일군 일부에서도 반란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독일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화협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11월 8일 아침 독일 대표단이 협상국 사령부로 가서 협상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협상국 군대 총사령관인 프랑스의 페르디낭 포슈 장군과 만났습니다. 포슈 총사령관은 차가운 태도로 독일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독일은 먼저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공식적으로 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독일이 공식적으로 휴전을 요청할 때까지 평화 조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독일이 먼저 무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협상국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독일이 먼저 말입니다.
페르디낭 포슈 총사령관의 요구 조건을 듣고 독일 대표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은 협상국 측의 요구가 지나치게 혹독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영토에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또한 독일이 50년 가까이 점령해온 프랑스 북동부 지역의 알자스와 로렌도 포기해야 합니다. 비행기, 잠수함, 전함 같은 무기들 대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트럭과 철도, 기관차 외에 다른 보급품들도 모두 넘겨야 합니다.
독일 대표단은 이런 요구 조건이 담긴 합의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독일은 항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휴전을 요구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평화 조건에 대해 독일 정부와 먼저 의논한 다음 결정해야 했습니다. 베를린 정부와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에서는 평화 조건을 받아들일 수도 서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혼란한 국내 사정으로 독일 대표단과 협상 조건을 의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황제 비렐름 2세가 마침내 자리에서 물러났고 독일을 떠났습니다. 독일의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고 새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총리는 독일 공화국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협상 조건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 논쟁 끝에 결국 독일 대표단은 협상국 쪽에서 제시한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양측이 협정에 서명하고 몇 시간 뒤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총성이 멈췄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습니다. 서로 열광적인 축하를 보내며 축제 분위기에 쌓였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춤을 추었고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 끝나게 됐다는 사실에 환호했습니다.
숨죽이며 적과 대치했던 전선에서도 이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떠들썩하진 않았습니다. 양쪽 병사들이 땅속에 파놓은 긴 참호 속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원수였고 적군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유럽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과 관련된 논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투가 그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오가진 않았지만 외교관을 통한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전국의 외교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종결할 평화조약을 둘러싸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의 총성을 멈추게 하는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모든 전투가 멈췄습니다. 피비린내와 공포로 뒤덮인 전장은 더는 없습니다. 상처 입은 병사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분노에 찬 적대 행위도 사라졌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군은 패배했고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이끄는 협상국군이 승리했습니다.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무려 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유럽 곳곳에 남았고 유럽 여러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평화조약의 각 조항에 대해서 협상국 대표들의 합의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협상국 측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의 극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며 혹독한 벌이 될 만한 조항들을 요구했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산업, 경제, 군사력 같은 모든 분야에서 독일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다른 협상국 대표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소개합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부의 명문 주립대학교 중에 하나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4,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공사립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각 주가 운영하는 주립대학교도 한 개 주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주를 대표하는 대학을 플래그십 대학교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바로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오하이오주의 플래그십 대학교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입학처 마크 코테즈 학생 모집 담당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We are the flagship university in the state of Ohio. We are home to world-renowned research, world-renowned.
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학교로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세계적인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코데즈 씨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재능 있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많고 그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소개하네요.
A university is more than just classrooms. It's more than a campus. And sometimes it's more than you expected. The Ohio State University is known for great professors.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1870년 오하이오주에서는 아홉 번째로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설립 1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전신은 랜드 그랜트 대학교로 출발한 오하이오 농업기계대학교입니다. 랜드 그랜트 대학교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국유지를 기증받아서 이 국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공익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들을 이른바 랜드 그랜트 대학교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텍사스 A&M 대학교 등 이런 랜드 그랜트 교육기관이 70개가 넘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설립 3년 후인 1873년 9월에 첫 수업을 시작해서 1878년에 처음으로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이에 오하이오 농업기계대학교에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로 교명도 바뀌었습니다. 이듬해인 1879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사상 첫 여학생 졸업생도 탄생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오하이오 주도인 컬럼버스시를 비롯해서 뉴악, 마리온, 맨스필드 등 6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본교인 컬럼버스 캠퍼스는 자그마치 1700에이커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최고 수준의 연구실과 수많은 장소를 자랑하는 도서관들, 초현대식 건물의 학생회관, 초대형 스포츠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초대형 학교입니다. 2019학년도 가을학기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가 6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은 51% 대 49%로 남학생 비율이 조금 높고요. 주립대학교인 만큼 역시 오하이오주 출신 학생들이 월등히 많은데요. 2019년의 경우 오하이오주 거주 학생이 6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23%에 달해서 여타 다른 주립대학교보다는 비교적 타지인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속의 학생들의 비율은 22% 정도인데요. 인종별로 보면 흑인과 아시아계가 각각 7% 정도고요. 중남미계가 5% 정도 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또 외국 학생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외국 유학생이 많은 미국 대학 상위권에 늘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 비율은 10% 정도인데요. 마크 코테즈 씨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다고 소개하네요.
Students are coming from China, Korea, Taiwan, Malaysia, and India.
중국과 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 출신 학생들이 상위 5위권에 든다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강점은 전 세계 어디서 온 학생이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에 흠뻑 몰입할 수 있는 거라고 쿠테주 씨는 말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교수 한 명당 학생이 19명꼴이고요. 20명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27% 정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2020년도 전국대학평가 순위에서 공동 5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학부만도 160개가 넘는 전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대와 자연과학 전공이 잘 알려져 있지만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문사회계열도 매우 우수한 학교입니다. 마트 코테즈 씨 설명 들어보시죠.
Another nice benefit of being at a top-tier research university is that our students are learning.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특히 의학과 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 중심형 대학교라는데요. 이런 연구 분야 상위권 대학의 또 다른 장점은 학생들이 해당 연구를 하는 교수들에게 강의실에서 직접 배울 기회를 갖는 거라고 코테즈 씨는 얘기합니다.
We are very proud of our research work that happens and we're more proud of the fact.
코테즈 씨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들이 연구에 매진하는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I can hear you.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스포츠 활동이 대학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풋볼팀은 전국적인 인기와 명성을 자랑하고 있죠.
The Ohio State Buckeyes ready to take on their arch rivals, 13th-ranked Michigan, and one of the greatest rivals.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풋볼팀은 1890년에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전국 대회 우승인 전미대학 체육협회의 NCAA 챔피언을 무려 8번이나 차지했고요. 빅텐 컨퍼런스에서는 자그마치 38번이나 우승컵을 차지한 최강 중의 최강 팀입니다. 빅텐 컨퍼런스란 전미대학체육협회 디비전 1에 속한 대학팀의 시합을 말합니다. NCAA 소속 미국 대학 풋볼팀은 10개 안팎의 대학들끼리 묶어서 시즌 경기를 치르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가 속한 컨퍼런스에는 미시간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등 전국 우승을 여러 번 차지한 최강팀들이 소속되어 있어서 빅텐이라고 불립니다. 원래는 10개 대학이 들어있어서 빅텐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4개 대학이 더 들어와서 1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의 경쟁관계인 미시간 대학교와의 경기는 늘 뜨거운 관심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내에 있는 초대형 경기장 오하이오 스타디움도 이 대학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1922년에 건립됐는데요. 이후 증축 공사를 거쳐서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하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에서 가장 큰 경기장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영원한 맞수인 미시간 대학교 경기장이라고 하네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스코트는 버크아이라고 불리는 나무 열매입니다. 오하이오주 역시 버크아이주라고 불리는데요. 오하이오주에서 많이 자라서 오하이오 버크아이라고 불리는 나무 열매 모양이 이 사슴, 버크의 눈, 아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버크아이스 열매는 한국 도토리 비슷한 모습인데요. 도토리보다는 조금 큰 편입니다.
Brutus Buckeye. Brutus, I'm Dr. Orr, an ophthalmologist.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브루투스 버크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학교의 마스코트로 삼고 있습니다. 브루투스 버크아이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스코트가 된 건 1965년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명의 학생 덕분이라고 해요. 당시 오하이오 스타디움에서 열린 풋볼 경기에 눈, 코, 입을 그린 거대한 버크아이스 모형을 쓰고 등장했는데요. 관중의 빈축을 살까 조마조마했던 것과는 반대로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요. 곧바로 학교의 공식 상징이 됐다고 하네요. 이 브루투스라는 이름은 후에 학생들의 공모를 거쳐서 붙여졌습니다. 해가 갈수록 브루투스 버크아이는 버크아이스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요. 지금은 학교 경기나 교내 행사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에도 친근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시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2021년 2월 첫 순서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2월도 바라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고요. 또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